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확진자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좀 모여도 된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자마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 이런 데서 많은 또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지나갔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가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 그런 광야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목사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그런 광야가 우리 앞에 계속 닥치니 여기에 대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몇 주 동안 광야 시리즈 설교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 그걸 이루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자기 세대를 섬기는 거다. 우리가 여기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내가 크든 작든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설계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바울이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룩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기억하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과거 한 7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희망을 다 까먹는 그런 대로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왔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는 그 길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투쟁을 해야 되는 광야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어요. 이와 같은 그 광야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께로 꼬리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는 이 사무엘기 상하라고 한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 세대를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광야 체험과 인간 개조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되는 거다. 좀 영어로 얘기하면 radical한 거죠. 좀 급진적인이라는 그 제목인데, 그래도 이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다윗에 대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먼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광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의 모티브를 제가 좀 잡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이제 뭘 좀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구글에 가서 David and the Wilderness라고 단어를 쳤습니다. 다윗과 광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쳤어요. 그랬더니 뭐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뭐 데이빗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목사들, 뭐 침례교 목사들, 목사님들이 적어놓은 무슨 글이나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뜨는데 이건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 저자가 쓴 글이 아니었어요.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에서 쓴 글이에요. 원래 제목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켜서 특별한 왕이 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저한테 이렇게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에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 설교는 이 글을 바탕으로 제가 살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바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기하 16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평생토록 교회 다녔어도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설교하는 건 아마 처음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이 기사는 읽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런 글이 나오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그 성경 말씀으로 해서 이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의도했던 거는 어쩌면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렇게 되고 오늘은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게 너무나 커다란 그 은혜가 돼서 여기 있는 말씀에 제가 살을 좀 붙여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20번은 읽고 가야 된다. 20번. 그래야 좀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20번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 60이 되신 분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그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구약성경의 글들 중에 이제 하나는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들이 인간의 그 삶 자체를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뭐라 그럴까 차원이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훈이 되는 그런 글을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 참 그 감명이 오듯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막 이런 거 읽으면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읽고 여기서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깊은 의무를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쭉 나와 있는 이런 위인전 같은 이런 걸 좀 읽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120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돼서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몇 명이 있었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총 43명이 있습니다. 이 42명이 있어요. 42명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어느 누구나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맞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과 그 다음에 허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이 위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읽을 때 그 42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고 가장 위대한 리더 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 그렇죠? 또 시인 음악가. 이게 뭐 군대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그 모습하고 시인 음악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용맹한 그런 용사고 또 시인이고 음악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흠모하는 그런 그 예배자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이 사랑하고 온 민족이 자기를 치리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그 인도자, 리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뒤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됐고 또 동시에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혹독한 트레이닝이 없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사무엘 기상 15장에 이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다 살려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왕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16장에 가면은 17살 된 소년 목동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이새의 동네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냥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냥 신장이 크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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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끝까지 갔는데도 아닌 거예요. 누구 좀 남은 사람이 더 있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들을 돌보고 있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런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6장 13절에 그때부터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17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세. 지금의 17세 아마 고등학교 3학년쯤 된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왕인데 현실 세상에 누가 왕이냐?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얼마 동안? 13년 동안. 앞으로 13년 동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현실 세상이 그에게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왕이 되는 쪽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13년 동안을 몰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멋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으면 그때부터 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13년 다윗은 13년이라는 거 알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다윗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현실사의 괴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안 되는 확률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무엘기 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지어 사울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이제 해낸 뒤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생명의 위협이 돌아온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이 처녀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니까 사울이 저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또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그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 뭐 몇백 명을 죽여와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도 또 그 일이 안 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소문만 들리면 사울이 직접 군사들 이끌고 가서 말 그대로 개를 몰아갖고 이렇게 해서 사냥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자그마치 1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건 뭐 하는 거냐 하면 활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우리 양궁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의 양궁 선수가 지금 활을 지금 쏘고 있는데, 여러분, 활을 멀리 보내려면 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자꾸 잡아 빼야 되는 거예요. 뒤로 많이 잡아 빼고 놓으면 많이 나가는 거고, 조금 잡아 빼고 놓으면 조금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루어진 삶이 왕이 되는 일이 있어요. 좋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뒤로 점점 빼시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얼마를 빼냐,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그 인고의 세월을 뒤로 잡아 빼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열리게 된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궁수, 활을 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왕좌를 약속을 했어요. 왕좌를 약속하고는 왕좌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활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그 일. 그러니 활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평범한 그런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왕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는 왕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13년 동안 다윗을 내려치니까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 왕이 된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아침 저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향연이 있고 음악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기름진 음식이 있고 귀중품이 있고 뭐 사치품이 있고 뭐 왕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무려 13년 동안 그 피폐한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의 고독함을 그걸 견뎌내야 하고 그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자그마치 13년 동안 이제 당하게 됩니다. 참 사무엘기상 21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드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가드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거기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그렇게 했으니 이 사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사무엘기상 21장 13절 가서 보니까 2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장 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안에 지금 갇혀가지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미친 채 하면서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이런 그 삶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미치광이를 왜 데려고 왔냐고 하는 이런 그 책망의 말을 듣는 이런 신세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이런 걸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쫓아다녔냐? 말 그대로 뭐 개를 풀어놓고 멧돼지 이렇게 사냥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사냥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푸념을 하냐? 나는 빈대 같은 사람입니다. 빈대. 여러분 조그만 이런 벼룩 같은 이런 잔데 나를 잡으려고 왕이 직접 이 많은 군대를 끌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가 지은 시편들, 그 시편들 안에는 그가 그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스트레스, 그의 눈물, 그의 절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그 당시에 지은 그 시편들을 읽을 때 그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지금 내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고 그가 느꼈던 그 절망이 내가 느끼고 있는 절망이 돼서 감정의 이입이 생기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그를 신뢰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대로 훌륭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어려운 시절, 이 13년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그 13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특별히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몸소 잘 체험을 하고 몸에 체득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왜 가장 좋은 왕이냐? 가장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트레이닝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는 거를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개조된 그 인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권력은 부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가서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에게 잘못 걸려들어서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빼앗긴 그런 사례가 세상 역사에도 굉장히 많고 이 유대인들의 그 왕들의 역사에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례한 일, 무고한 죄 이런 거 짓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짓, 무고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이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서 여러 가지 치욕과 아픔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정말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글쎄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죠. 그러고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좀 괜찮은데 자기 아들이 대적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니 이거 뭐 신하들 눈에 보기도 그렇고 진짜 이거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기 하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왕좌를 버리고 그리고 시온산을 버리고 그리고는 결국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15장 30절에 가니까 다윗이 올리브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산이 올리브산인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까.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기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절 가서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자,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좌를 다윗에게 옮겨주니까 말 그대로 이 사울은 패족이 된 거예요. 사울의 가족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왕좌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막 울면서 지금 올라가는 일이 생긴 걸 보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 향해 막 돌을 던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시므이가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피를 흘리는 자요, 너 벨리알의 사람 마귀의 자식아, 그런 얘기예요. 벨리알의 사람이면 이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이 너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서 다윗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모욕의 말을, 심한 이런 모욕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아비새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래, 이 죽은 개, 이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얘기하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그냥 한 번에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다윗의 이제 진면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왕이 10절에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아비사 말고 요압이 있었는데 아마 둘 다가 이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건을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해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혹독한 저주 본인이 들어서는 안 될, 뭐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또 사울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타나서 본인이 받지 않아도 이런 모욕에, 심각한 이런 모욕과 저주의 말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쫓겨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때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 이 모든 거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는 대로 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침착하게 이와 같은 그 저주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상황을 넘겨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리 시므이가 악한 짓을 해도 다윗은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려다보시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여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조용하게 평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주신 안전, 이거를 100%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내 자신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게 어떠한 저주와 모욕과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워요. 총선에 패배가 돼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려다보시고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암을 앓고 있어요, 병을 앓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안전, 내가 그렇게 구하는 안전은 내가 왕이라는 사실과 그런 사실 때문에 내게 생긴 명예, 부귀 이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있는 거다.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13년 동안 내가 거친 광야를 통과하고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시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와도 나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나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과거의 그 13년 전에 내가 그토록 고통당할 때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왕좌에서 쫓겨나서 내 아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참 또 놀라운 반역이 하나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신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 그대로 쪽지께요, 쪽지께. 그래서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압살롬 편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말하면은 그렇게 지략이 많고 모략이 많아갖고 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저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까 우리는 망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5장 31절에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 보라 아렉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를 맞으러 이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 사람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저쪽에 가 있는 저 사람이 아주 모략가요. 그렇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그 모략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건 모략가예요. 이런 모략가니까 우리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먼저 공포가 아니고 먼저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윗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낙심하는데 다윗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복수해야 되겠다 일을 갈지 않았어요.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평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도와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17살 되던 해에 대언자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그 대언자를. 아, 근데 그 대언자 사무엘이 직접 자기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왕이 됐냐? 13년이 지나서 30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의 갭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청소년 시절에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대언자 사무엘이 와서 다른 형들 다 제치고는 목동으로 지내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렇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앞으로 13년 동안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역경을 당하리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걸 하니까 하여튼 엉겁결에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받으면서도 앞으로 13년 동안, 그때는 13년도 알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인간 가운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는 위기를 다루는 방법, 동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 원수를 누굴 사랑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세에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행사하려면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다. 권위를 행사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13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어에 부트캠프라는 말이 있어요. 부트캠프. 여러분, 미국 사람 영어나 이런 데 가면 신병훈련소, 거기 신병훈련소에 가면 말 그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잖아요. 특히 해병대 이런 신병훈련소에 가면 죽어요. 이 신병훈련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14년 동안의 광야 체험, 정말 무섭고 두려운 끝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 13년의 그 세월, 재난과 고난의 그 시절,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그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무엘기상 20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좀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지 한 걸음만 있느니라. 여러분, 한 발자국만 가면 그냥 사방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비 13년을 겪은 이후에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나라를 세워놓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아니면 세상의 역사를 가서 보면 다 훌륭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역경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훌륭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런 역경을 거쳤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똑바로 가서 보시면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는 게 사람을 개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는 거를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거, 이게 역경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직업 전선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보여야 그 다음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사실 그 기간에 그는 사울을 죽이고 쉽게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올바른 일 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누워 있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을 죽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당장 가서 제가 창으로 한 방에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의 몸에 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데 많은 경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대개의 경우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실패와 좌절과 역경,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크다란 어려움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좌절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올바른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울었던 그 울음 가운데, 우리가 흘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도 헛되이 흘린 눈물은 없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헛되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병이 와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흘린 눈물 중에 단 하나도 헛되이 흘린 게 없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게 30살입니다.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어요.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105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19절.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러니까 쇠 이 창살 안에 넣어뒀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년 동안 요셉도 이와 같은 단련을 받은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이집트의 총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며 기다린 이 기간이 우리를 정죄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 사실을 꼭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일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일은 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이 주어진 때와 약속이 성취된 때가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13년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그걸 겪고 있는 다윗에게는 수백 년, 수천 년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제가 요즘 성경 마무리 작업하면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끝이 나긴 나겠지만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저 광야에 지금 서 있어요. 광야에서 뭘 하고 있어요? 활을 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활 쏘는 사람이 저 활을 한번 저걸 멀리 보내려니까 활을 어떻게 해요? 저 뒤로 잡아당기잖아요. 원래는 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 잡아당기니까 하나님이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다가 드디어 탁 하고 놓으면은 그러면 가장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저 광야에 서 있는 저 사람 당기고 있는 저 활을 생각하고 내가 저 활이다. 저 활 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뒤로 자꾸 뒤로 빼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놓을 때가 있어요. 놓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뒤로 자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놓을 때가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광야가 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의 기간이 온다 해도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요. 실직하고 있어요. 구직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암 등으로 투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라의 앞날을 두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어떤 때는 같이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할 수 있을까. 5월 8일 금요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만일은 소금에 비유한 이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감사원장이 계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20일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길들여진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는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때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그러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버리고 속박의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친중, 반미, 종북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러고 하고 있어요. 다윗과 바울과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이런 광야의 시절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빈그릇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의 커뮤니티를 섬기고 불신자 세상을 섬기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